누가복음 65번 메시지 희년 두 번째. 앞에 메시지에서 우리는 희년의 정의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희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요벨로부터 영어화된 형태임을 보았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뿔피리 소리, 특별히 은나팔의 신호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악기 자체의 그것으로 인해 시작되는 절기를 상징합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희년의 정의를 좀 더 다룰 것입니다. 속죄일의 나팔 소리를 냄. 희년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는 레위기 25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나팔 소리는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에, 그 해의 어느 날에 희년의 나팔이 울립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희년은 제50년이었으므로 희년의 나팔은 틀림없이 제50년의 첫날에 울렸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대답은 이치에 맞기는 하지만 천연적인 관념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천연적인 생각을 이끌어와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를 주의 깊게 읽는다면 우리는 매 제7년이 안식년으로 정해져 있었음을 볼 것입니다. 안식년에는 씨를 뿌리는 것이나 걷어들이는 것이나 수확하는 것이 전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일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며 땅을 경작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땅도 안식을 누려야 했습니다. 이 휴식, 이 안식은 7년마다 있었습니다. 안식에 관하여 레위기 25장 8절은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25장 9절은 그때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치며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그때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 그때가 의미하는 때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제49년에 속합니까? 아니면 제50년에 속합니까? 레위기 25장 9절에 의하면 희년은 속죄일, 곧 7월 10일에 알려졌습니다. 희년은 구속에 근거하므로 희년의 나팔이 속죄일에 울리는 것은 필연적이었습니다. 구속 없이 희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희년의 선포는 구속의 때로부터 있어야 합니다. 예표론에서 구속의 일시는 7월 10일에 속죄일로 상징됩니다. 7월은 그 해의 후반부의 첫째 달이었습니다. 희년의 나팔 소리를 내는 것에 관하여 우리는 이것이 제49년의 7월인지 혹은 제50년의 7월인지 의문을 제시해야 합니다. 레위기 25장 10절은 우리에게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말해줍니다. 제50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 해를 신성하게 하는 것이며 온 땅의 자유를 선포하는 것은 해방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자유, 이 해방이 모든 사람을 그 기업으로 되돌리는 것과 모든 사람을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내포함을 봅니다. 이 구절은 사람의 기업의 되찾음을 말하지 않고 그의 기업에 대한 사람의 되찾음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중요한 구절들을 읽고 7월 10일에 희년의 나팔 소리를 내는 것과 희년의 해인 제50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의 관계를 연구합시다. 레위기 25장 9절은 제49년이 각각 6달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제49년 중간의 속죄일에 희년의 나팔은 소리를 냈습니다. 제50년은 6달 뒤에 시작되었습니다. 희년의 나팔 소리가 제49년이 아닌 제50년에 울린다면 그때 희년은 제50년이 시작한 지 6달 후에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과는 달리 희년의 나팔은 제50년의 첫 달, 첫날에 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제49년의 7월 10일에 울렸습니다. 8절은 제49년을 말하고 9절은 7월 10일에 나팔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하며 10절은 제50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나팔 소리를 내는 것이 제49년에 속하였으며 신성하게 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이 49년의 7월부터가 아니라 제50년의 시작부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팔 소리를 내는 것이 희년의 준비요 예비 단계였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속죄일이 구속의 때를 예표한다는 것을 이미 지적했습니다. 희년의 나팔이 속죄일에 울렸던 것과 제50년이 거룩하게 된 것과 자유가 온 땅에 선포된 것은 필히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으시고 나서 사람들의 해방의 선포가 있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다른 말로 먼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 참된 복음 전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지 않으셨다면 복음이 전파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선포와 전파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기초합니다. 복음을 외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다면 희년의 선포에 대한 근거가 없었을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에 의하면 희년의 나팔 소리를 내는 것은 실제적인 희년의 해가 시작되기 6달 전에 일어났습니다. 희년은 제50년의 첫 달부터 시작되었지만 희년의 나팔 소리를 내는 것은 그것보다 6달이 더 빠른 제49년 중간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체험에 적용할 때 이것은 복음 전파가 먼저 오고 희년이 뒤따른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구원의 체험상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오래전에 복음 전파를 들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희년에 들어가기 상당한 시간 전에 복음 전파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0절을 주의 깊게 읽을 때 우리는 나팔 소리를 내는 것이 항상 희년의 해 전에 있었음을 볼 것입니다. 이것은 희년을 알리는 것이 그 다음 연초에 시작되는 희년을 위한 준비로 제49년 7월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해의 첫 달로 시작하여 제50년은 희년의 해로 거룩게 되고 신성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경우에 복음을 들은 것이 내가 희년에 들어가기 전 적어도 8년 전에 내게 있었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복음 전파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19이 된 후에 희년을 체험하였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구원을 받아들이기 전에 구원을 위한 준비 기간을 거쳤습니다. 당신은 구원의 누림, 즉 희년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한 준비 기간을 거쳤습니까? 그러나 어떤 경우들은 특별합니다. 이것은 처음 복음을 듣고 주 예수님에 대해 알았을 때 희년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 준비 기간을 가지며 처음으로 복음을 들은 지 얼마 후에 희년을 체험합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먼저 희년을 알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우리는 거룩해 되고 신성하게 된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희년 안에 들어갔습니다. 희년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가족에게 되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에게 되돌아왔고 하나님의 가족에게로 하나님의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해방을 선포함. 팔린 땅의 소유자에 대한 해방. 희년의 정의를 이해하려면 희년이 해방과 자유의 선포를 의미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먼저 희년은 팔린 땅의 소유자에 대한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관하여 레위기 25장 13절은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사실 그 해방이 그 소유자에 대한 땅의 해방이 아니라 그 땅에 대한 소유자의 해방임을 봅니다. 주님의 정하심에 의하면 땅은 영원히 팔릴 수 없었지만 물을 수 있었습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팔린 땅의 해방에 관하여 레위기 25장 28절은 계속해서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고 말합니다. 팔린 노예의 노예 상태로부터의 자유. 희년은 팔린 땅의 해방에 대한 선포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사람의 자유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부터 41절은 이것에 대해 말합니다.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제50년에 일곱 안식년 후에. 물론 희년은 제50년이었습니다.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제50년은 일곱 안식년 후, 즉 7년이 7번 지난 후였습니다. 예표론에서 안식은 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일곱 안식년은 일곱 휴식이 7번인 것을 상징합니다. 희년은 7년이라는 새로운 기간의 처음 혹은 제8년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순절날이 7일의 후 첫날 제50일로 정해져 있었듯이 희년도 7일의 해 7 안식년 후 첫 해인 제50년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제8일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 주의 첫날인 제8일에 부활하셨습니다. 희년이 제50년에 시작했다는 사실은 부활로 마무리되는 안식 위에 안식을 의미합니다. 이제 신약의 희년에서 우리는 부활로 마무리되는 안식 위에 안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희년 안에 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별로 안식이 없으며 그들은 부활 안에 있지 않습니다. 부활 안에 있는 대신 그들은 천연적인 생명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천연적인 생명 안에 사는 한 우리는 희년 안에 있지 않습니다. 희년은 일곱 안식년 후 제50년에 옵니다. 이것은 희년이 안식 후에 오며 부활 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희년을 누리려면 우리는 제50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 생활에 속한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교육은 과거 일곱 안식년에 속한 항목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제50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희년 안에 있을 것입니다. 희년 전 49년 동안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땅을 팔았고 그들 자신을 팔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 우리는 과거 일곱 안식년 동안 우리의 소유를 팔았고 심지어 우리 자신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제 50년이 왔을 때 더 이상 그런 매매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부활 안에 있습니다. 옛 것들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바울의 말씀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7월 10일에 우리는 레위기 25장 9절에 의하여 희년의 선포가 속죄일 곧 7월 10일에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희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에 기초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씨 뿌리지 않고 거두지 않고 모으지 않고 그 땅의 소산을 먹음. 희년의 해에 관하여 레위기 25장 11절 하반절부터 12절은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희년에 파종하거나 거두거나 모으지 말고 그 땅의 소산을 먹으라는 다소 이상한 요구사항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려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한 이해는 천연적인 생각에 의한 것입니다. 씨 뿌리거나 거두거나 모으지 말라는 여기의 말씀은 우리가 천연적인 방법으로나 천연적인 힘으로 그리스도의 수고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모든 종교에서 사람들은 처신하기 위해서, 향상되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이것은 씨 뿌리는 것, 거두는 것이요, 모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신약의 희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그쳐야 하며 그리스도를 누림에 관하여 우리의 수고를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씨를 뿌리고 거두고 모으는 천연적인 방법으로 수고하는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단순히 누려야 합니다. 희년 레위기 25장 10절은 제50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희년이 거룩한 해, 하나님에 대하여 또한 우리에게 대하여 거룩하게 된 해였음을 봅니다. 다른 곳에서 희년의 해는 주의 은혜의 해라 불리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의하면 주 예수님은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은혜의 해는 주님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그분께로 다시 돌아온 그분의 백성들을 받아들이셨던 해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편에서 희년은 받아들이는 해였습니다. 희년은 거룩한 해요, 은혜의 해였습니다. 그 해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자유를 선포한 해였으며 자유와 안식과 누림과 만족의 때였습니다. 우리는 이 라이프 스터디의 다른 메시지들에서 주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하신 희년의 선포가 누가복음 전체를 주관한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사실 신약시대 전체가 희년입니다. 신약시대는 그들의 소유를 잃어버리고 그들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한 때입니다. 오늘 복음 전파는 이러한 사람들을 다시 그들의 소유와 그들의 가족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번 메시지와 앞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희년의 정의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정의는 레위기 25장에 제시된 묘사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의 메시지들에서 우리는 이 희년의 신약에서의 적용을 볼 것입니다.